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월요일 BOE 저녁 방송을 6월 11일 토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먼저 BOE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방위 태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의 강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에 긴밀히 조율키로 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지역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두 장관이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강력한 대화를 지속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대북정책 공조, 확장 억제, 연합방위 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 정권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 뒤 두 장관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등은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3자 안보 협력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란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우려를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대내외 어려운 정세 속에 분위기 쇄신과 민심 다지기의 방점이 찍혔다고 한국통일부가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발표한 관련 행사 참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남 대외 관계에서 북한 정권의 강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경제에 관해 구체적 성과를 언급하지 않은 건 건설과 농업 외에 실질적 성과를 못 내는 등 경제 성과가 부진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농업과 경공업을 급선무로 제시한 건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올 하반기 대외무역을 통한 원부자재 수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또 북한 당국이 대적 투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강경한 대남 대외 기조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0일부터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요건을 잠정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관계자들은 어제 CDC가 12일 0시를 기해 검사 요건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90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코로나 검사 요건을 계속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미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15를 넘어섰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기록했다며 이는 1년 전보다 $1 93센트가 오른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는 봉, 기쁠 때 얼싸 안아주는 봉, 아기를 아는 엄마 품. 이런 포옹과 안김에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우울함도 덜어주고 혈중산소도 높여주고 통증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효능인데 기쁘고 행복할 때 나온다는 바로 옥시토신이 그 호르몬입니다. 일상 중에 마음이 움직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안기기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포옹하면 평안해지고 포옹하면 위로를 받던 이유가 바로 안아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옥시토신 덕분이었나 봅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된 코로나 세상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면 나눌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는데 여러분도 지금 누구를 꼭 안아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말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왈츠곡으로 시작합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번호 22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세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휘자 안드레 코스텔라네츠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가운데 왈츠였고요. 안드레 코스탈레츠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드보르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겼을 때라는 1875년의 작품입니다. 뭐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마음의 평안이나 또 배품의 미덕은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궁핍한 살림을 벗어날 수 없었던 드보르작이 1874년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젊은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장학금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요하네스 브람스였는데요. 드보르작의 장학금에 이런 의견을 담았답니다. 아직 자기의 피아노를 들여놓을 능력이 안 되는 지원자 드보르작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또 창작 활동의 고민을 자유롭게 해줄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드보르작은 이후에도 국가 장학금을 몇 번 더 받았다고 하고요. 브람스와의 인연은 체코 프라하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또 20년 뒤에 미국 뉴욕 음악원장으로 가고 귀국 후에 작곡 활동을 할 때도 계속 이어져서 서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음악적 동반자로 이어졌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트럼펫의 힘찬 울림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곡가 요한 멜키오르 몰터의 트럼펫 협주곡 2번이고요. 알레그로 빠르게 1악장과 3악장 함께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트럼펫터 윈튼 마살리스와 레이모드 레파드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볼터의 트럼펫 협주곡 2번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가운데 19번째 곡 물레방앗간과 쉬는 물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 곡으로 들었습니다. 피아노에는 슈베르트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는요, 당시 그러니까 182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독일의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가곡입니다. 이 가곡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은 가곡집의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인데요. 슈베르트의 또 다른 연가곡집인 겨울나그네도 이 빌헬름 뮐러의 시에 선율을 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을 찾아 나선 젊은 기능공이 시냇물을 따라서 정착할 곳을 찾다가 물레방앗간이 있는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고요. 주인집 딸에게 반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청년이 물가에서 그만 생을 마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 연가곡집이고요. 모두 20곡이 담겨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1828년에 이 연가곡집을 완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1살에 생을 마친 작곡가 슈베르트의 삶을 이 가곡집에 대입하기도 하는데요. 원작자인 시인 빌헬름 뮐러가 자기의 짝사랑 경험에 당시 유행하던 문학적 소재인 물레방앗간을 빌어서 1820년에 쓴 연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800년대 프랑스 작곡가 레오 딜레이브의 발레음악 코펠리아의 왈츠 이어드립니다. 안셀메 스위스 로맨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유명한 화장품 기업의 창업주 에스터 로더의 아들 사업가 로널드 로더가 세운 노이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노이에 갤러리는 20세기 이후에 활동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작가의 그림과 디자인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인데요. 이곳에 소장된 여러 작품 가운데 특히 황금빛 장식의 이채로운 한 여인의 초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화제의 작품은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설탕 사업을 했던 부호 블로우바우어 씨의 부인 아델레의 초상입니다. 당대 최고 인기 화가였던 구스타프 클림트가 1907년에 제작한 것으로 1940년대 나치 정권 아래 오스트리아에 몰수됐다가 2015년 노이에 갤러리에 전시돼 일반에 공개되기까지의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을 담은 영화가 이 시간에 함께 해보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Woman in Gold입니다. 2015년 4월 영국의 사이먼 커티스 감독이 만든 BBC 필름이 제작한 영화고요. 영국 배우 헬렌 미렌과 미국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인공 마리아 알트만과 랜디 쉔베르크 역을 맡았습니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마리아가 오래전 숙부가 남긴 숙모 아델레의 초상을 조카에게 남긴다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오스트리아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고 미술품으로 또 책으로 다양한 상품의 배경 디자인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랑했던 숙모의 초상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변호사 랜디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랜디는 마리아처럼 나치 정권의 오스트리아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한 친구의 아들이고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가 실패하고 로펌, 법무법인 소속으로 다시 막 일을 시작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만난 마리아가 오스트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림 한 점 때문이라는 사실에 무모한 일이라며 시큰둥해하다가 그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맡겠다 합니다. 영화는 1998년 현재 소송을 시작하는 마리아와 랜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스트리아 빈에 살았던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를 오갑니다. 마리아는 랜디와 함께 오스트리아 정부의 문화재 관련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재산이고 또 그림의 소유자인 숙부가 남긴 편지가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만 그 그림은 청문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절당합니다. 돈을 보고 소송을 시작했던 랜디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마리아의 사연과 가족의 추억을 되돌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자가 관련 사안을 대하는 태도에 크게 실망한 마리아는 소송을 포기하려 하고 랜디의 상사도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오스트리아 유대계 가정의 자손인 랜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명감에 쉽지 않을 소송을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고 불렸다는 아델레의 초상을 오스트리아가 그냥 내어줄리 만무했습니다. 마리아는 숙모의 초상이 오스트리아에 있어도 좋으니 소유권만 확실하게 밝히자고도 제안하는데요. 여지없는 한마디로 거절당한 마리아를 위로하던 랜디도 나치 정권 아래 탄압당했던 유대인들을 떠올리며 울분을 삼킵니다. 1998년부터 무려 8년간 이어진 그림 반환 소송. 아델레의 초상은 결국 마리아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대법원 대법관들 앞에 펼친 랜디의 변론과 오스트리아 문화재 청문회에 오른 마리아의 연설, 개인의 재산권 주장을 넘어서 역사의 굴레를 풀어내는 이 법정의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마리아와 랜디의 환호는 어땠을까요? 아델레의 초상이 어떻게 뉴욕 맨하튼의 미술관에 걸리게 됐을까요? 일반에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경매가 1억 3,500만 달러의 뉴욕 맨하튼 노이에 갤러리의 소장품이 된 아델레 블루흐 바우어의 초상. 이 초상에 담긴 이야기가 영화 우먼 인 골드에 가득합니다. 마리아가 숙모 아델레의 초상이 그려진 엽서를 꺼내보는 장면에서는 슈베르트의 가곡이 흐릅니다. 두 딸과의 행복한 시간에는 마리아 아버지가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첼로로 직접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스트리아를 다시 찾은 변호사 랜디가 소송에 사명감을 갖게 된 빈 공연장에서는 조국을 떠나 미국의 이방인이 되어야 했던 할아버지의 작곡가 쉔베르크의 실내악곡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화 우먼 인 골드를 소개하면서 나눌 클래식 음악은 불행이 닥치기 직전 참으로 행복했던 마리아 결혼식에서 마리아의 남편 신랑이 축가로 불렀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바니 속의 아리아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데 창가로 와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 에치오 핀자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Vieni alla finestra, oh mio tesoro, vieni a consolar il pianto mio. Se ne chiama di dar qualche ristoro davanti agli occhi tuoi morir voglio tu c'hai la bocca dolce più che il miele tu che lo zucchero porti in mezzo al cuore non esser gioia mia con me crudele lasciati almeno veder mio bell'amore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가에타노 도니제티 오페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일막에 흐르는 아리아,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가. 스페인의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루크레치아는 1400년대 후반에서 15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여성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입니다. 미술 작품이라든지 소설 또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존재인데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딸이었고요. 당시 유럽 최고의 미녀로 미모로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악녀나 요부를 말하는 파무파탈의 전형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루크레치아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 희곡을 바탕으로 1833년 겨울에 밀라노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이 무대 위의 내용이 원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파리 공연 때는 제목도 바꿔야 했고 또 배상금도 내야 했던 사연도 있는 오페라입니다. 결혼하는 남편들이 줄줄이 사라지는 루크레치아, 남편을 독살했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처치했다는 등의 소문이 흉흉한데요. 어느 날 루크레치아의 관심을 끄는 청년 제나로가 나타납니다. 루크레치아는 그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의 질투와 복수심을 사게 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청년 제나로가 루크레치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제나로가 독이든 포도주를 들이킨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빼내준 모정으로 루크레치아도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아들 옆에서 죽는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본 부분은 루크레치아가 제나로를 아들인지 모르고 궁정 정원에서 잠들어 있는 제나로를 탐하면서 노래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가였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가곡 이힐르베드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어드립니다.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동시에 그리그가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합창곡으로도 많이 불리는 작품인데요. 아름다운 성악가를 만나고 그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곡이 지금 들어볼 노르웨이의 제목으로는 이아 엘스커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토벤의 작품에도 있는 같은 제목의 이힐 리베디히입니다. 작곡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고백이네요. 자신을 위해서 만든 노래를 받은 성악가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 곡을 또 결혼식의 축하곡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들어보는 사랑 노래 그리그의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러시아계 미국의 지휘자 안드레 코스텔라네츠와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전해드립니다. 비웨이 한국어 방송에서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시고요.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가곡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힐 리베디히 안드레 코스탈네츠의 지휘와 콜롬비아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기악곡 디베르트멘토입니다. 유희곡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작품 번호 136, 안단테,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스피바코프가 이끈 모스크바 비르투시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